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일 캐나다로 떠납니다. 취임 후 첫 정상 외교이자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인데요. 대통령실은 첫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부터 1박 3일간 캐나다를 방문합니다. 취임한 지 12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반년간 멈춰있던 정상 외교의 복원이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위기를 지금 극복을 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 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 무대가 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연설에 나섭니다. 대통령실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번 순방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들과의 교류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 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관세 등 주요 현안이 걸려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은 조율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으며 협의에 진전이 있어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자회의 특성상 변수가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안보 라인도 추가로 인선했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 이몽순 주 캐나다 대사, 3차장에 오연주 주 교황청 특명전권대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신설된 AI 미래기획수석엔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발탁됐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취임 2주도 안 된 시점에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일단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죠. 그리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촉박하게 회담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회담을, 정상회담을 준비할 만한 여건이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을 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그래서 그 지난 6개월 동안 사실상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다시 시작한다고 설명하고 선언을 하기에 이 G7만큼 적절한 건 없다라고 또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국익을 실현하기에 너무나 시의적절한 회의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 다소간 무리가 되더라도 일단은 참석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역시 관심은 한미 또는 한일 정상회담 여부인데요. 회담은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멘트는 이렇습니다. 한미 또 한일 정상과 이제 회담을 하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협의에 진전이 있고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가 있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전은 있지만 이 G7 정상회의의 특성상 다자회의는 현장에서도 양자 또 3자 간의 회의가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확정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이렇게 양자회담뿐만 아니라 한미일 이렇게 3자회담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양자 또는 3자 회담이 성사가 되면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이미 미국, 일본 정상과 통화를 했죠. 그렇지만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대면이기 때문에 일단 인사를 하는 상견례적인 회담이 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일단은 우세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인 성격을 고려를 하면 일단 만나서 인사를 하고 곧바로 뭐 관세 협상 얘기를 꺼낸다거나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낸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럴 가능성도 일단은 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는 일단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 첫 만남부터 민감한 얘기를 꺼내기보다는 이제 협력에 방점을 둔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만약에 3자회담, 한미일 3자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일단 첫 번째 논의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관세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고려를 한다면 경제협력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G7 출국을 하루 앞두고 안보실 차장급 인선도 마무리했네요.
네, 하지만 이제 G7 참석이 결정된 이후에 인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3차장 오늘 임명된 두 차장들은 캐나다에 동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몽순 2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 캐나다 대사로 일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에서 G7 정상회의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유선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하게 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일대에서 세 개의 대북 풍선이 발견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어제 서면 자료를 내고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 무익한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이제 막 조성되고 있는 화해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는 내일 범정부 대책 마련 회의를 엽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예방조치, 사후 처벌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항공안전법 등을 적용해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데 회의에서는 규제 방법, 법적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거듭 요청해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의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히 강경한 상황입니다. 오늘만 해도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 등은 집회 준비를 위해 파주 임진각에 갔다가 헬륨가스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20일간의 준비 기간에 돌입한 3대 특검은 휴일에도 사무실 확보와 특검보 인선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조은석 특검은 연 이틀 검찰 특수본을 찾아 업무 협의를 이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지명 나흘차를 맞은 3대 특검은 휴일에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어제도 내란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고검을 찾아 업무 시설을 둘러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3일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만나 면담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특수본을 찾아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겁니다. 조 특검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은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 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 정부 과천청사 공간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2인자인 특검보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지냈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특검은 또 대한변협에 오는 17일까지 두 명의 특검보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오늘 사무실에 출근하는 대신 외부에서 사무실 확보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 200여 명을 수용할 사무실을 찾아야 하는 만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을 떠나 판교, 과천 등 건물까지 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상병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해 맡았던 사건들을 정리하고 특검부 인선을 검토했습니다. 곧 공수처도 찾아 수사팀 파견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대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늦어도 다음 달 초엔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여야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허위 차용증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2007년도에 불법 정치 자금을 준 사람이 2018년도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까지 돈을 빌려준 거 아니냐 하는 건데요. 김 후보자 측은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여권에선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차용증입니다. 김 후보자가 2018년 4월 5일에 빌린 1천만 원과 관련한 문건입니다. 채무자로 김 후보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1천만 원을 빌린다고 돼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모 씨로 전북 정읍에 사는 54년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생년월일과 주소지가 강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와 똑같습니다. 강 씨는 김 후보자에게 2007년도에 불법 정치자금을 줬던 사람인데 이 씨가 차용증을 쓰고 나서 약 열흘 뒤 이번에는 자신이 두 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또 김 후보자에게 빌려줬습니다.
억대 불법 자금을 줘서 이미 처벌받은 강 씨로부터 거액을 빌릴 수 없어서 강 씨 회사 감사까지 동원한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국회의원직도 물러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해명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제가 오히려 관련한 과거 검찰과 관련한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김 후보자 측은 차용증 의혹에 대해선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제일 잘하는 분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으로 저는 해명 위에 저희가 또 뭐 덧붙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40대가 범행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진입했습니다. 도주하다 돈이 떨어져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파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교제하다 헤어진 뒤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48살 윤모 씨입니다. 경찰이 집중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인 어젯밤 10시 45분쯤 붙잡혔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숨어 계셨어요?
도주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왜 죽이셨어요?
윤 씨는 지난 10일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 여성이 사는 6층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4월에도 피해 여성 아파트에 찾아와 흉기로 위협하다 체포됐는데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두 달 만에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범행 직후엔 120km 떨어진 세종시 한 야산에 숨었습니다. 부친 산소가 있는 곳으로 지인 명의 차를 타고 가다 차와 휴대전화를 버리고 중간에 택시로 갈아탔습니다. 택시 요금은 현금으로 냈습니다. 부친 산소에선 소주병이 발견돼 경찰은 야산 인근 저수지 일대를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행방이 묘연하던 윤 씨는 어젯밤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인과 만나기로 한 세종시 조치원의 한 창구에서 체포된 겁니다. 경찰은 도주에 지치고 돈이 떨어져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혹시라도 올 군데를 제가 이제 닭증 지어서 잠복하고 있던 중에
경찰은 도주 경로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 새벽 청주에서는 세 곳에서 연쇄적으로 불이 났습니다. 불을 지른 60대는 근처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화 현장에서는 한이 맺혀 불을 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적은 정의가 나왔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현관문은 검게 그을렸고 불에 탄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누군가 불을 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에 살던 6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20분 거리의 건물 두 곳에서도 비슷한 화재 신고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한 건설사 건물 1층 출입구와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불이 난 겁니다.
승강기가 앞에 이제 휘발유 뿌리고 태워가지고 우리가 그 근처가 다 탔지요. 뭐.
경찰은 CCTV를 통해 한 60대 남성이 세 곳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나는 모습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 10분쯤 인근 저수지에서 투신해 숨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남성이 뿌린 종이가 발견됐는데 남성이 피해 건설사의 회장과 인척 관계라는 내용과 한이 맺혀 불을 지른다며 선의의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피해자와의 원한 관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이란 수뇌부와 핵시설을 노린 이스라엘의 공습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중동지역 무력 충돌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앞으로 더한 일이 닥칠 거라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반격을 이어가던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면 보복을 멈추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입니다.
캄캄한 도로 너머로 불기둥과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젯밤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샤란 가스 석유 저장소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불에 탔습니다. 최소 11개 저장 탱크에 테헤란에 필요한 사흘치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세계 최대 규모 천연가스전인 남부 걸프 해역의 사우스파스 가스전도 공격했습니다. 이란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 수출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계산입니다. 오늘 새벽엔 테헤란의 국방부 건물과 핵연구시설도 공격했습니다. 외신들은 테헤란 인근에 최대 몇 달간 숨겨놓은 드론이 작전 개시 신호에 따라 목표물을 일제히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헤란이 불타오를 거라 경고했던 이스라엘 정부는 총리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이란도 예루살렘 등의 미사일 추가 공격을 이어가며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치열한 대규모 보복전으로 지금까지 이란에선 약 80명이 숨지고 3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군 최고 지도부와 핵과학자도 최소 12명 포함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약 100명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민간인 대피를 경고하며 추가 공세를 예고해 중동 지역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확전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오늘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협상을 주도해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재 가능성도 언급을 했지만 미국이 얼마나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정혜성 기자입니다.
이번 중동 무력 충돌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상충된 입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틀 전 이스라엘이 이란을 처음 공격한 직후 미 국무부는 이번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공격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은 미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 계획을 미리 알았고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공격이 몇 주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데 미국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양측의 대규모 보복전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오늘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협상이 쉽게 타결되도록 해서 피비린내 나는 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보복하겠다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사실상 중재를 거론한 셈이지만 이미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목소리)
일각에선 장기전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미국의 개입 정도에 따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현지 시간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선 중동 무력 충돌 사태가 최대 현안이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중동 리스크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이슈들에 대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나 가스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편이잖아요. 네. 이게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와 반값 유가 아니었습니까?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이 반값 유가 정책은 대성공을 했거든요. 배럴당 $60 밑까지 유가를 떨어뜨렸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 사건 터지게 되면서 장중에 거의 12% 넘게 폭등을 했고 이제 배럴당 $70 후반대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이것이 길어지게 되면 당장 우리 기업들 원가 부담 커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지만 꼽으라면 역시 물가 불안입니다. 그동안에 기름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우리도 어떤 물가가 낮췄고 이런 낮은 물가 때문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의 여지가 컸었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당장 다음 주부터 아마 우리 정유사들 또 시중 기름값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물가 불안을 아마 첫 손에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곧 있을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텐데 네. 다음 달 8일까지가 시한인 줄라이 패키지 협의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2주 내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서한을 보내겠다. 네. 이건 바꿔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은 우리 일본,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뭐 원할 것들은 이미 픽스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G7에 가서 만나거나 긴 만남은 아니겠지만 네. 어느 정도의 이제 타협을 하게 될 경우에 만나게 될 경우에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일단 우리가 얻어오면 네. 대성공이다 앞으로 보고
있을까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 관세입니다. 이건 일본도 주력하고 있는데 현재 품목별 관세는 25%인데 이걸 트럼프는 더 높이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처럼 저는 한 10% 정도까지만 떨어뜨리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방위비와 이제 국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 두 개를 최고조로 우리가 얻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가령 조선이라든가 네.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 전략으로, 지렛대 전략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뭐 세제 지원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주가를 부양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야기한 것들만 입법화 혹은 강력하게 추진된다면 저는 그동안 K증시를 뭐 눌러왔던 불공정, 불투명의 이 저평가는 크게 해소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가 역시 상법 개정안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던 배당 성향 35%, 그리고 세 번째가 지주사에 대한 PBR 0.8배 기준입니다. 뒤에 두 개는 번 돈의 35% 정도를 이제 배당을 하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뭐 법인세 등에 좀 깎아주는 것들, 또 지주사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을 통해서 PBR 0.8배가 넘으면 뭐 최대주주 할증, 증여세, 네. 상속세를 좀 깎아주는 이런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 상법 개정이라고 보고요. 네. 당초에는 지난주에 본회의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새로운 지도부가 처리한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상법 개정만 가장 빠른 시기에 먼저 통과시키고 나면 아마 우리 국민들도 또 국내 투자자들도 상당한 믿음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동산 시장이 또 지금 심상치가 않잖아요.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왜 이렇게 오른다고 보고 또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까요?
네, 일단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집값이 19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 집값은 역대 우리 최고치, 우리가 2021년에 다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네. 최고치를 넘었었고 지난주에 이제 마포구 양천구도 전고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곳이 서울에선 노도강 전고점의 80%가 왔고 밤에 하나 노도강까지도 2021년에 전고점까지 온다면 수도권까지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거든요. 자 일단은 이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과거에도 이제 진보 정권, 민주당 정권이 잡으면 부동산이 오른다라는 뭐 그런 네. 것들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을 규제한다기보다 증시라든가 새로운 산업 쪽에 더 활황을 시켜서 유동성의 물꼬를 이리로 바꾸는 이런 전략을 피고 있거든요. 다만 아마 부동산 규제를 강력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네. 이 정도의 흐름이 계속되게 된다면 저는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규제를 부동산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면 네. 저는 최소한보다는 처음부터 가장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34년 만에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한 행사였는데 이날은 트럼프의 생일이기도 해서 정치적 논란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수 경례를 받으며 군인들이 발을 맞춰 행진합니다. 탱크와 장갑차를 비롯한 군사 장비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가 수도 워싱턴에서 펼쳐졌습니다. 1991년 걸프전 승리 이후 34년 만에 열린 대규모 열병식입니다.
250 years later, America stands tall, America stands proud, and America stands free. We're the hottest country in the world right now.
미군 약 6,700명이 동원돼 행사 비용만 우리 돈 약 61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도심에서 펼쳐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엔 관람객만 약 20만 명이 참석한 걸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열병식은 정치적 논란을 키웠습니다. 백악관은 날짜가 우연히 겹쳤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June the 14th is of course the birthday of the army. It is of course the birthday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happy birthday, Mr. President.
당장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 수백억 원짜리 열병식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가운데 백악관 인근에선 반 트럼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백악관 바로 앞에 트럼프에 반대하는 피켓이 나열돼 있습니다.
I'm worried about military being sent to their own citizens. This is dangerous what we're seeing. It's not are we in authoritarian? No, we already passed it.
군을 투입한 시위 진압부터 이례적인 대규모 열병식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두고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같은 날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를 비판하는 이른바 노킹스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미네소타주에선 주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 부부가 피살되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청 인근 노킹스 시위대를 향해 무장한 경찰들이 섬광탄과 최루탄을 발사합니다. 50개 주 2천여 곳에선 일제히 트럼프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는 수만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네소타에서는 주의회 의원 부부가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This was an act of targeted political violence. We don't settle our differences with violence or at gunpoint.
뉴욕타임스는 총격범이 기독교인으로 평소 낙태에 반대했으며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근 도시에 사는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도 같은 용의자에게 총격을 받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차량에서 노킹스 관련 유인물과 표정 리스트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극심해지자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주 의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관련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기소할 것이라며 이런 끔찍한 폭력은 미국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늘어난 평균 수명 속에서 일을 계속하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도 또 은퇴 이후 제2의 직업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마다 나름의 사연을 안고 일하는 사람들을 김민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유수사 컨설턴트 팀장 황기정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안 곳곳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올해 63세가 된 황기정 씨는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합니다. 황 씨는 먹고 살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해왔습니다.
7년 정도 일찍집을 했었어요. 장사가 잘 되면 몸이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김밥 장사도 했었어요. 가게세를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빚만 잔뜩 지고 문을 닫았고요.
밤낮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꾸만 늘어나는 빚에 우울증까지 생긴 황 씨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고 다짐한 뒤 정리 수납 사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온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며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우울했던 그런 감정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 재밌게 하면서도 벌이도 되면 그거보다 나쁠 건 없잖아요. 정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언제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 은퇴 후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경성 씨는 지난해 대기업을 은퇴하고 직업 상담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너무 편하고 행복했죠. 35년 다녔으니까. 그런데 또 3개월 지나니까 왠지 뭔가 모르는 허전함이 있어요. 배운다는 것은 막막함에서 약간 한 발짝 간 거잖아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딘가에 계속 도전을 하면.
자신의 경험을 살려 누군가의 앞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일상의 보람을 찾다 보면 자신의 삶의 가치도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돈 많이 벌겠다가 아니고 그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제 삶 자체가 윤택해질 수 있겠다. 보람 있겠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난달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대비 37만 명 늘어난 숫자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른바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뜸해졌던 제주도가 다시 북적이고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지가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영향인데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감시하는 레이더 기지 역시 바빠졌다고 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올 초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제주도 벚꽃 축제에 갔더니 순대 6조각에 2만 5천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바가지 논란에 제주도 대신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를 택하는 관광객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3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6월 8일까지 회복세를 보면 국내선은 한 95% 수준, 그리고 국제선은 130% 수준으로 지금 회복을 했고요.
특히 올 들어 5월까지 제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106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 늘었습니다. 인기 드라마 촬영지가 입소문을 타면서 해외 관광객이 급증한 겁니다.
韩剧是我们的青春，然后我们中国女孩子非常向往韩剧里的男主，然后并且我们中国旅客来到济州岛是免签的。
여객이 늘어나면서 항행 안전을 담당하는 레이더 기지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한라산 1100고지 인근에 기존보다 성능이 개선된 레이더를 설치해 항공기의 감시 정확도를 높인 겁니다. 제주 남단 공역을 지나는 항공기는 하루 평균 천여 편. 2023년 말 준공 후 지금까지 총 54만여 편의 항적을 통합 감시했습니다.
항공기와 항공기 간의 이격거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높낮이로 이격을 시키는데 그거를 관제사가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만 여전히 제주도 관광 여건에 불만이 있는 국내 여행객이 많은 만큼 제주도는 올여름 해수욕장과 렌터카 이용료, 외식 물가 등을 미리 손보기로 했습니다. 제주공항도 여기에 발맞춰 공항 내 제주특화 브랜드를 유치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김혜성의 안타가 약속이나 한 듯 이정후 앞에 떨어집니다. 키움 동기로 함께 뛰었던 두 선수는 오늘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으로 나란히 선발로 맞붙었습니다. 다저스의 대승으로 끝났지만 우리 야구팬들에겐 승패를 넘어서 두 선수가 함께 뛰는 장면 자체가 역사이자 추억이 됐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먼저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1번 타자의 선구안을 자랑했습니다. 1회 초 다저스의 선발 커쇼를 상대로 풀카운트 승부 끝에 침착하게 볼넷을 골라 걸어나갔습니다.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팬들의 기억에 남은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3번 타자 라모스의 병살타로 이닝이 끝나던 순간 이정후가 2루 베이스로 슬라이딩했는데 다저스의 2루수 김혜성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혜성이 결장했던 전날과 달리 오늘은 두 사람 모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자 메이저리그 중계진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It's a special night for Hyesung Kim and the Giants center fielder Jung-Hoo Lee. Of course, great friends, former teammates together with the Kiwoom Heroes in KBO. They are part of the same draft class.
그리고 3회 말 등장곡 혜성이 울려 퍼지는 다저 스타디움에서 김혜성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투아웃 3루 다저스가 6-0으로 앞선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의 두 번째 투수 비벤스의 시속 148km 커터를 받아쳤습니다. 이 타구는 약속이나 한 듯 중견수 이정후 앞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고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을 밟았습니다. 다저스는 오타니의 멀티 홈런과 커쇼의 무실점 호투를 엮어 샌프란시스코를 11-5로 꺾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올해 들어 수도권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엔 120에서 150mm 이상, 남해안엔 100mm 이상, 수도권에도 많게는 8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오는 지역에선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에 한동안 맑고 덥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